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이 이야기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이며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어떤 영보다, 종교적 선생보다, 정부보다, 혹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분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천사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아름다운 영적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 해, 달, 별, 땅,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아름다운 동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에게 매우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에게 완벽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에게 이런 관계를 가지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에게 너무나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천사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천사들 중 하나가 매우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고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순종한 천사를 하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천사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따르던 다른 천사들, 즉 귀신 혹은 악령들도 하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어느 날 사탄은 여자를 유혹하여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만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여자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었고 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는 우리를 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셨고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도 영원히 깨졌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와 같이 우리 모두도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깨어졌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은 후에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땅 위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사람들 모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매우 사랑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중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완벽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가지며 사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십계명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등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 모든 계명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셨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는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희생제물은 순전한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희생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동물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인간의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들의 희생제사도 공허한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공허한 희생제사에 지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적의 능력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큰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멈추어라. 바람과 파도가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연의 세계보다 더 크십니다.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에 도착하셨을 때 무덤 가운데 사는 험악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많은 귀신들이 들려있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나가거라! 귀신들이 즉시 떠났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은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악한 영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친한 친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야 예수님이 그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묻혀있는 것을 보시고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으로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야, 나오게나. 그의 친구는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좋은 선생님이셨고 기적의 능력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법정을 세우고 그분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큰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땅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완벽한 최종적인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우리 대신 다른 분이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한 친구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전한 무덤에 모셔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흘 뒤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여러 날 동안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로 다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을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가진 돈 전부를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난 뒤에 가장 하찮은 일인 돼지 키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는 일어나 그의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어서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죄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대신 받으셔 죽으셨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 작은 아들과 같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완벽한 제물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기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죠?